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참 우리가 또 감사한 뭐 그런 마음이지만 또 워낙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난 그런 뭐 일들을 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먼저 조금 나누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막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 저도 지금 이제 우리 그 작은 애가 고2입니다. 고2 사고를 당한 애들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도 이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이제 저희 작은 애도 뭐 수학여행을 갔겠죠. 수학여행 아마 이제 2학년이니까 가을쯤인가 어디 갈 거고 그래서 참 저도 뭐 하루 종일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이제 야, 저 자리에 참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참그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 참 이렇게 우리가 참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도 참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그 뭐라고 할까 그 애들이 썼는 그런 뭐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도 제일 많이 그 등장하는 게 아마 그도 이 사랑인 것 같아 사랑 그 애들이 그것도 이제 마지막도 저는 이제 오늘 그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어제의 말씀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참 육신을 참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 우리 마음에는 이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참 따를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그 생각에 그 결국 열매는 뭔고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참 희락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평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또참 자비하고 또 양선 참 선을 행하고 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은 참 이렇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지만 육신의 그 소욕,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게 되면 성적으로 우리가 참 타락한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숭배와 술수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뭐 저희들이 참 이런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보면 참그한 번의 그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엄청난 참 결과를 열매를 참 초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한 사람이 뭐 결국 지도자가 되겠죠, 지도자. 그때 참 이렇게 사랑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으면 참 이렇게 그참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행동을 했더라도 이런 엄청난 참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가 참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참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의 삶에 참 우리들의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인가 하는 것을 훈련해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들한테 도전하기를. 참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서 사랑이라는 결과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이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성령을 따라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모습은 사랑과 섬김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고 하면 부지 중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참 넘어지는 것이 되었을 때, 그리고 참 부지 중에 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뭔가 이렇게 강한 의도성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몰라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일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뭐 일이 봤을 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정죄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신령하다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 바로잡는다는 말에 이것도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뼈가 탈골이 됩니다. 뼈가 탈골이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탈골한 것처럼, 어긋난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이 성도가 어긋났습니다. 연약하거나 또는 부족해서 어긋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라. 이게 뭔가 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너도 너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몰라서 악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연약하고 그리고 몰라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영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 두 가지 단어가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온유,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참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막 이렇게 엄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줘라. 뼈가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처럼 마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바로잡아주고, 누구를 더 엄격하게 살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된다. 우리들 자신도 그런 잘못에 혹시라도 빠질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첫 번째는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도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신앙의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참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살았던 과거에 이제 선배 중에 그 선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의 1세대였는데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 줄 아느냐. 참 저는 참 벌써 한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신앙의 1세대로서 너희들의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내가 지새웠는지 모른다. 기도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치루어야 되고, 명절을 한번 보내는 것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때로는 막 그냥 뼈를 깎는 하나의 다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고 있다, 이거 힘들다는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어서 그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한마디로 섬기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무거운 짐에 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나누고 같이 지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한 삶,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좀 죄송한 말씀, 수천 수만 명 성도들 만드는 거, 그거 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건물 짓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넘어지면 온유한 심령으로 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폐료를, 뭐 엄청난 비행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그 어떤 참,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도망치는 거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여러분, 우리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다 팽개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뭔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옆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 주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주의를 줍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다른 사람 붙들어 주는데, 그때 우리가 꼭 해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뭐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넘어지는 사람, 그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을 통해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고 잘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4절은 뭐 이런 뜻입니다. 각각 자신의 일을 정말 뭐라고 그러죠? 그 정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테스트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했다 참견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그런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낫다, 내가 괜찮다, 내가 성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 넘어지는 거 내가 안 넘어지니까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없으니까 나는 복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자신의 행동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옷을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사람들한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폈을 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원하신 일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짐을 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해야 되는 것은 뭔고 하면 부족하고 넘어진 사람 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우리 특별히 앞선 분들은 이 기도 제목,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온유한 심령, 큰 소리 치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우리가 부모님으로서도 다 겪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된 걸로 생각하는 것, 교만과 안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짐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저는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마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막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거 악용하면 안 됩니다.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반대극단,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함부로 하시는 것도 그거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뭐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족한 게. 그렇지만 이런 잠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같은 사람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을 좀 표현이 그런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족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역할이,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격려를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뭐 때로는 뭐 여러 준비 때문에 뭐 우리가 낮에는 뭐 표현이 그런데 근무 시간에 책 같은 거 봅니다. 보면 저는 참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서 야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주셔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공부할 때는 놔두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왜 근무 시간에 공부하냐? 그런 말 하시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임질 때가 옵니다. 성도님들,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준비하려면 시간적인 노력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으려면 뒷받침을 해줘야 돼, 뒷받침을. 정말 그분들이 준비해야 그게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저는 성도님들 중에 좋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만, 준비하는, 제 표현이 그런데, 준비하는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장자고 귀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제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는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좋은 것을, 그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들 뒷받침해 줘서. 그래도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한 목회자들,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 앞으로 더잘 섬길 수 있는 정말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키우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들 잘 키워서. 저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제일 못한 게 뭐냐? 부목사님들 고갈시켰어요. 고갈시켰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정말 앞으로 다 교회 맡아서 나가서 섬겨야 될 분들을 그냥 다 고갈시켰어요. 진액을 고갈시켰어요. 진액.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한분한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분한분볼때 앞으로 이분들이 한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 대해주면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한 말인데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한국교회 새로운 그루터기가 될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제일 섭섭할 때가 뭔가 하면 하여간 우리 부교역자들 말씀 한번 준비하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이런 설교할 수 있느냐? 제가 속으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메모하시잖아요. 그거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살펴서 순종하려고 노트 하셔야지 건수 잡으시려고 노트 하시면 안 돼. 말씀을 가르침,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판단하라고 한게 아니고, 함께 좋은 것 하라고, 좋은 것 함께 하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교회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소리 하면 맞는 말이지만 섭섭합니다. 똑같습니다. 교역자들도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 섭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러나 부족하지만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잘 격려해주고, 그래 하면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지 꾸중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잘 포장된 권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불가능하겠죠. 교회에서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먼저 바로 잡아주려면 온유한 심령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 온유한 심령 아닐 때는 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이 결론인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스스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는 것은 뭡니까? 안 심었는데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잘될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으면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두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지도 않으면서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때는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때, 그때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중심은 뭔가 하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특별히 앞선 분들, 사랑과 섬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조금만 부족하면, 부목사님들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서류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난동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 잘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분들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분이 잘 없겠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그리고 비록 연수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목회자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겁먹들어서 말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서로 서로를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그분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자들.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이런 슬픔 재앙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뭘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격려와 정직의 씨를 뿌리고 거룩함의 씨를 뿌리고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생이라는 모두가 살아나는 그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